제 195장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해석에 관하여 로마서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지방을 범위로 하여 나누는 방법 외에는 어떤 분열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지방에는 오직 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과 견해와 교리에 있어서 서로 다른데 어떻게 참되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침례를 믿고 다른 한 사람은 약세를 믿습니다. 한 사람은 환난 전 휴거를 믿고 다른 한 사람은 환난 후에 휴거를 믿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다른 신념이 있고 이 다른 신념은 다른 실행을 가져옵니다. 현대에는 사람들이 행동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사상의 형태와 행동 방식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님의 인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분의 인도가 있음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 영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교회 생활의 극히 중요한 원칙을 말할 때 계시한 태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따르면 로마 천주교회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야 고기를 먹기 시작했으므로 고기를 먹는 것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음식 중에서 고기를 제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인파입니다. 이 파에는 피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살을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동산 안에서의 음식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음식물을 바꾸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속죄가 필요하므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채식주의의 의미에서 말하자면 바울은 채식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쟁론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또한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쟁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어떤 단체가 일부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일부는 주일을 지키게 하며 특별한 무리는 두 날을 다 지키게 하고 또 다른 무리에게는 어떤 날도 전혀 지키지 않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들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는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비교적 강한 사람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비교적 강한 사람은 반드시 그들과 기본적인 일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그를 매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채식주의자다. 그는 불교 신자 같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본다면 그것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식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들은 세상 정욕에 미혹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우리의 몸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영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정죄하기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한쪽을 권하여 다른 쪽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교통한 기초 위에서 그들과 교통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받으시면 나도 그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집회 안으로 들어올 때 문제는 그가 나의 믿는 것을 믿는가 혹은 나와 동일한 체험을 가져갔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그는 내가 속한 동일한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채식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교통의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강조점은 사람의 견해의 옳고 그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로마 천주교인을 우연히 만난다면 나는 그가 옳은가 틀린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나는 그가 나의 형제임을 시인합니다. 만일 내가 제7일 예수 재림교인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단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가를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나도 그를 받습니다. 내가 그를 받는 것은 그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된 믿는 이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받아야지 어떤 논쟁거리를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일반적으로 그들의 맞지 않은 점을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공통된 것들이 있지만 적극적인 입장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반대로 항상 소극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다른 점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육에 속한 방법은 절대로 영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쟁론이 바로 육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여기서 바울은 아주 강합니다. 그는 너는 누구뇨? 라고 묻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너는 무슨 권위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너는 그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른 믿는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의 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우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을 우리의 수중에 두고 분수를 넘어서 교황의 역할을 하여 교회의 모든 사물을 통제한다면 우리는 매우 주제넘은 것입니다. 바울이 채식주의를 위해 쟁론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쟁점은 당신이 주님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이 일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다른 사람의 눈도 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당신은 단지 그들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 주님이 당신에게 인내하시듯 인내해야 합니다.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상황을 그분께 맡김으로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고 또한 나의 형제 안에 있는 성령도 믿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의 주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돌보실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행함이 정확하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까? 우리는 책을 써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의 합일에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의견을 견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법규와 규례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를 규정지으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강조하지 않고 주님을 강조했습니다. 6절, 7절. 주를 위하여. 만일 채소를 먹는 사람이 나와 교통하기를 추구한다면 나는 마땅히 당신이 고기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당신의 관념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주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곧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해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계속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점, 즉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본 중심점이 오르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바깥의 형식을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지 말고 항상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강조하십시오. 이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우리와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갖게 하려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과 더욱 친근해지게 해야 합니다. 주된 관점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도를 도와서 다만 주님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옳다면 기타 모든 것은 스스로 조종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려 하지는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 일치되게 하려고 인도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 정확한 것을 위하여 일함으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수많은 바깥의 형식이 있고 수많은 바깥에 합당한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고 조정하여 바깥의 일이 완전히 정확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전히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본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합일이 되어야 하며 기본적이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자유해야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관용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천성은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만일 우리와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기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 생명의 중심이 되게 하면 밖의 일에 있어서 다르더라도 여전히 모든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장막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한 형벌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위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새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라면 예수는 또한 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이의 일은 옳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주님이 당신과 나의 생명 가운데서 모든 것의 중심이신가에 있습니다. 8절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우리 형제를 외면적으로 완전히 정확한 경지로 인도하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경지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이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침례에 대하여 반박한다면 나는 그와 쟁론하지 않고 바울이 1절에서 말한 명령에 순종하며 또한 그를 받고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당신은 주를 위하여 사는가? 당신이 침례받지 않으려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일에 있어서 그분과 다투는 것인가? 당신이 침례받지 않는 것은 그분께 저항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내가 관심하는 것은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침례받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침례받지 않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침례를 받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침례받은 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인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기술상에 있어서의 정확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술상에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9절.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이 살으셨기에 산 자의 주이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주인도 아니고 산 자의 주인도 아니기에 감히 내가 믿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사람의 바깥 행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책임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통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금지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즉, 판단과 업신여김입니다. 전자는 밖의 행동이며 후자는 안의 태도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판단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는 그리스도인인데 침례는 받지 않았다. 그에게는 확실히 어떤 잘못이 있고 나는 그보다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속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 사람을 가련히 여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는 장래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형제가 심판받을 것이고 나 또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는다면 감히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좋아하면 주님이 엄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헤아리면 주님 또한 그것으로 우리를 헤아리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욱 엄한 심판을 받아야 공평한 것입니다. 12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형제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짓고 할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 공개적인 공격과 거칠 것, 즉 은밀한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14절. 만일 우리가 13절만 읽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믿는 이가 채식하는 것을 옳게 여긴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굳게 믿는 것을 억지로 그들에게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만일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면 그것은 내게 속되며 만일 내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는 곧 너의 양심에 득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민감한 분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독재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한 형식을 강조하지 않고 기본적인 일인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점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를 대면할 때에 항상 내게는 그러나 나는 내가 굳게 믿는 것을 당신에게 억지로 더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당신에 대한 나의 유일한 바람은 바로 당신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의 수많은 분열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4장 14절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15절. 많은 그리스도인이 쟁론을 통해서 심지어 행동을 통해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양심이 아주 약한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의 양심은 고기 먹는 것을 허락지 않는데 나는 그 앞에서 열심히 고기를 먹는다 합시다. 나는 그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는 그와 쟁론하지 않고 다만 고기를 이곳 저곳에 둠으로써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성질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너의 쟁론으로 인하여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 가 아니라 너의 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즉, 실지사물로 인해 그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와 내가 견해에 있어서 다른 점을 갖고 있다면 그 다른 점을 배후에 숨기고 그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를 상하게 할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바울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17절, 이것은 상당히 외면적인 일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외면적인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물의 영적인 면과 사물에 속하지 않은 기술의 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18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등의 일에 있어서이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옳고 그름을 반드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 분별력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5장 7절, 교회 생활에 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로 시작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로 마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모든 교통의 기초를 봅니다. 그들도 주님께 속하고 나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교통하는 것은 그들이 영국 국교에 속했고 나 또한 영국 국교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고 나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그들이 어떤 견해를 지키고 나 또한 동일한 견해를 지키기 때문도 아니며 그들이 어떤 선교회에 속했고 나도 동일한 선교회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주님께 속했고 나 또한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